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로다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레위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레위기서 오늘 14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아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은 문둥병자로 판명된 진 밖에 나가 살던 환자의 병이 완치된 날을 이야기합니다. 한편 현대의학적으로 나병 곧 한센시 병은 완치될 수 있는 병임을 생각할 때 여기 언급된 문둥병은 실제 나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악성 피부병 종류로 보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요 문둥병자가 치유된 사실이 뭐 사실 여러 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둥병자의 치유를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러한 경우에도 문둥병의 판결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진에서 나아가서 진찰할지니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므로 그 병의 치유 판결도 제사장이 내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 경우 제사장은 그 문둥병자가 사는 진 밖으로 나아가서 판결을 내려야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 문둥병자로 판명 그것도 선포된 자는 여한 경우에도 진 안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번 문둥병자로 판명된 자는 그 병이 완치되었다 할지라도 제사장의 선포와 더불어 정결의식을 행하지 아니하면 진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가 제사장의 선포와 정결의식이 있기 전에는 여전히 종교의식적으로 부정한 자이고 과거 부정의 잔재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14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사한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라. 것이나 자기 장막 안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안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본달락의 말씀은 문둥병에서 정결케 된 자들에 대한 예식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 예식 가운데 특별히 백향목이 등장하고 있어요. 백향목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 나무는 사실 레바논의 특산물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나무인가 봤더니 소나무의 일종이라고 그래요. 그래 재질이 아주 튼튼하고 광택과 향기가 있어가지고 성전의 목재로 사용된 그런 나무입니다. 한편 이 예식에 이 나무를 사용함은 죽은 자와 다름이 없는 문둥병자가 이제 새롭게 얻은 생명을 오랫동안 지속시키기를 축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홍색실은 피에 의한 치유와 구원을 나름대로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슬초는 뭘까요? 정결 예식에 있어서 늘상 표현되었던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좀 단어 또 그러한 어떤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을 갖추어서 정한 산새 두 마리를 잡으라고 그랬는데 한 곳은 어디입니까? 흐르는 물에서 잡아야 했고 아마 이렇게 했던 것은 물은 깨끗하고 정한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맑고 신선한 물이 공급되는 곳에서 문둥병자의 정결 의식을 행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새를 잡아 흐르는 물과 혼합하는 것, 이건 뭘까요? 1차적으로 새의 피만으로는 정결 의식을 치르는데 필요한 양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피뿐만 아니라 물 역시 정결의 의식 가운데 사용되었던 것이라는 점에서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의 새는 죽여서 피를 뿌리는 예식 중에 사용되었는데 나머지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속죄로 인한 자유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구속함을 받은 참 자유를 연상케 합니다. 이는 속죄를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는 이세벨의 어린 양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이세벨이 아니라 아사셀이죠. 아사셀의 어린 양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정결케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합류하기 위하여 특정한 날수를 채워야 했는데 그 날수는 7일이 필요했습니다. 이 기간은 문둥병의 가부를 결정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8일 째되는 성결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합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식을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선포되는 자는 이스라엘의 회중에 다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회중 가운데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거함으로 그러니까 거하게 되는 것의 시작,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공동체에 합류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과 하나님의 용서와 사죄의 은총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로 14절입니다. 제8일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양과 그러니까 어린 양 둘과 일련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에 섞은 그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룩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귀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8일은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이 되는데요. 비록 이전에 나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8일째 되는 이 날은 정결 예식을 거행하고 온 회중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날로서 선포되었던 겁니다. 한편 에바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부피를 재는 단위 있는데 리터, 우리나라 같은 리터를 쓰니까 한 22리터 양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록이라는 단위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액체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 한 0.3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보면 거룩한 장소가 나오는데 이 거룩한 장소는 희생 짐승을 도살하는 장소로 성막 안쪽, 그러니까 북쪽 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나누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희생 짐승을 북쪽 뜰에서 잡는 이유는 성막의 동쪽은 입구가 있고 남쪽은 번제단을 오르는 계단이 있기 때문에 북쪽 끝이 짐승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 짐승 가운데 속건제물은 그 속건제물과 일례로 제사장들에게 돌리게 되어져 있었어요. 아마도 이것은 정결케 하는 예식에 드려진 제물 가운데 분깃을 나누어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나 보여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한편 콩팥과 내장의 각종 기름은 제단에서 불태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연어 제사의 모습과 같은 거죠. 이와 같은 정결 예식 가운데서 신체의 각 가락에 피를 찍어 바르는데 이런 행위는 뭐를 의미할까요? 제사장 위임식의 행위와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이 시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는 문둥병으로부터 온전하게 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손과 발로 그 길을 따라 순종해야 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왼쪽이 아닌 완전함의 상징인 오른쪽과 엄지에 제물의 피가 발라져야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로부터 죄사함을 입고 정결함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결될 삶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레위기 14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바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우편 귀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시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기름을 취해 자기 좌편 손바닥에 바르고 라는 말씀은 완쾌된 문둥병자의 기름 부음 의식을 위해서 제사장이 자신의 그 기름을 붓는 행위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사장은 오른손으로 왼손에 기름을 찍어 기름 부음 의식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피를 바르는 의식과 기름을 바르는 의식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손바닥에 다른 피를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진술도 번제단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처럼 쾌유함을 얻은 문둥병자에게 기름을 바르기 전에 먼저 번제단에 뿌리는 이유가 있었어요. 뭘까요? 문둥병자를 성결케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름이 성결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은 제사장의 위임식과 성막 봉헌식을 위하여 예비된 성결한 기름이 아니라 단지 문둥병자의 성결의식을 위해서 문둥병자 자신이 가지고 온 평범한 기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그가 하는 일에 앞서 먼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에 또 특별히 그 머리는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는 한 인간 전체를 대표하거나 혹은 그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치유된 문둥병자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 말은 그 사람의 몸 전체와 온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곧 그가 하나님께 헌신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속죄제를 드려 그랬는데 제사장은 그에게 속함을 위해서 나오는 자를 정결케 해야 했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임무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속죄제는 이중적 사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문둥병자의 도덕적인 죄, 그러니까 그가 부정한 중에 범했을지도 모를 모든 죄에 대한 용서, 이것이 담겨 있고요. 둘째로는 문둥병에 관계된 모든 종교의식법에 따른 부정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의식법에 따라 부정하여서 어떠한 성회나 성물 식사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죄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도덕적 혹은 의식적인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드려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모든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되어서 비로소 성회나 성물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 후에 번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는 문둥병자의 성결 예식을 위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먼저 문둥병자의 죄와 관련하여서 그 모든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했던 겁니다. 이런 연후에 제사장은 비로소 헌신과 충성을 상징하는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아야 했고 또한 그처럼 죄의 씻음 받은 자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가난하여 이에 심히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하나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여 그 심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취하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8일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러분 여기도 보셔도요. 문둥병으로부터 온전함을 얻은 사람이 어떠한 행동과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중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 제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제물의 종류에 따라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 제물들은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여 이에 심이 미치지 못하면 다른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근데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양을 잡아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그것도 큰 것도 아닙니다. 새끼 둘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것도 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광범위하게 허락을 해놓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인정함을 받은 것이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외적인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태도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보시면 제8일의 그 결례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그가 만인에게 온전히 여김을 얻고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온전히 여김이 희생과 피 흘림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함과 속죄는 자신의 죽음 대신에 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구속을 신약시대에 이르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비둘기로서 제사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허용한 이 사실은 곧 구속의 은혜에는 빈부 귀천의 차별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레위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